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할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유는 5월달 안에는 가정에 대한 그러한 일정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봅니다. 1923년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 색동회가 있었는데 색동이를 비롯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는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가정과 사회의 시설을 보장할 것을 위해서 어린이날을 정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어머니 날은 1956년에 한국 국무회의에서 효사상과 가족제도의 전승을 위해서 5월 8일 어머니 날로 정했고 1963년에는 5월 24일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1964년에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여해서 5월 15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 5월 셋째 주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5월 달에는 가정에 대한 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러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사업들이 많이 발전되어서 오늘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필요와 이해, 서로 이해관계를 위해서 조직되어 언제든지 필요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없어져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과 나눔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에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부족함이 발견되면 불평하고 타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쉴 곳을 제공하는 에너지 충전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사회가 존속하는 것을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쏟고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에너지를 소모하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풀어줘야 하는데 그 풀어주는 그 필요를 풀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충전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생각하고 하는 활동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모방을 하고 형제를 자매를 통해서 역할을 배웁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배우는 장소가 가정이란 말입니다. 어릴 때 습득한 사고는 자신의 사고 형성에 밑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 사람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상호 대화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하나의 생활 단위입니다. 가정은 혼인, 혈연으로 유대를 하고 가족 단체로 조속된 생활 단위입니다. 이 생활 단위는 경제생활하고 도덕생활이 이루어지고 또는 정치생활까지도 종교생활 등 모두 생활과 함께 거주하며 함께 소비하며 감정과 정신과 경제 등 여러 면을 교류와 방조를 진행함으로써 사회 중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 단위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은 가족으로 조성된 공동생활 단위입니다. 그 어떤 사람으로 구성된 생활단위 하나가 모두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법률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것이며 예를 들면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의 관계가 형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 성원끼리 서로 법정 권리를 향유하고 서로 법정 의무를 책임집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함으로 서로 권리와 의무 관계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두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 실과는 먹지 말라. 만약에 네가 뭐 그 실과를 먹을 날에는 정녕 죽는다. 꼭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주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사는 걸 보니까 독주하는 것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갈비뼈를 쥐어서 배필로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남자를 위하여 서로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남자와 한몸이 되게 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간에게 완전한 복과 행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느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정한 뿐만 아니라 무익한 생활입니다. 사람들 간에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이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되고 외로운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조력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결코 방관하시지 않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들의 도우시기 위해서 직접 권능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펴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란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행함이 없다면 피 없는 구름과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형제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돕지 않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기만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가정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 몸을 이룬 부부는 임의로 나누거나 헤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가복음 마가가 10장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지친 마음이 쉴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안정을 서로 인정해 줘야 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유머스러운 것을 준비해서 유머로서 그때 그 상황을 기쁨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뒤죽박죽의 가정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른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어른이라고 하면 연장자가 아니라 언행의 모범이 보이는 어른이 계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그냥 먹고 잠자고 마시고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목적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혼자의 공간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이었고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늘 기도에 심쓰는 사람이요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습니다.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온 가정이 모여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었단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심령 심령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은 가정의 화목을 통해서 가정의 그 기쁨을 통해서 가정의 충만된 믿음의 생활 성령의 생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할 때 우리 어떤 일은 놀라운 역사가 합니다.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기쁨을 창출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해서 서로 돕고 부족한 것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